안녕하십니까? 성경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의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7절 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연약하게 부족하게 불완전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공고함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그런 자신에게 기대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를 바꾸어 보려고 또 그런 나를 고쳐 보려고 그런 내가 뭔가 변하면 달라지면 새로워지면 될 것 같은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망이 찾아오고 또 내가 이만큼 이렇게까지 마음을 꺾고 하는데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싶으면 섭섭하고 원망이 찾아오고 그리고 마음이 다치고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인드 교육을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우리 몸도 병이 드는데 병이 들 때는 원인이 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고 그것이 깊어지면서 마음의 병이 되고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해서 자살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정신질환이 돼서 정신병원 치료도 받게 되고 그런데 그 마음의 병의 시작점을 찾아가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서 원망이 그리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이 마음에 내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상은 남편에게는 아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라고 하죠. 배우자가 가장 많이 그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아, 내가 말을 실수하지 말아야지,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어떤 사역자가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말을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아 나는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의식을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아, 나도 모르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서 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그거는 의식을 하면 좀 절제는 되겠지만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마음이 높아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내가 한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어떤 아픔을 주고 어떤 마음에 어려움을 줄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만 믿으니까 나는 말해놓고 뒤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되려나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마음에서 제어가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그건 이미 각오와 결심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부터 발견해야 될 거라는 것이지. 내가 이런 나를 바꿀 수 없는데, 내가 이런 나를 고칠 수 없는데, 아,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저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문제가 된다면 내가 이 부분이 변화를 입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가 제어가 안 되니까 누군가가 나를 제어해 줘야 되는 것이구나.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훈육할 때 집안에는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빠의 권위가 세워져야 하고 엄마는 막 이겨먹으려고 그래도 아빠가 너 이 녀석 엄마한테 그 말버릇이 뭐야? 그러면 딱 꺾고 아이가 자세를 바꾸는 거죠. 마음에 내가 커져 있으니까 배는 게 없게 되고 배는 게 없으니까 막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니까 내가 저 사람 보는가 마라, 저 인간 내가 만나는가 마라, 내가 상대도 안 할 거다, 인간도 아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바리케이트를 딱 쳐버리고 그러면 스스로 고립되어져서 대화 상대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속에 올라오는 사단이 일으켜주는 그 소리만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지구는 지구 안에 지구를 바꿀 만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서 지구는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변화도 내 안에서 나를 고쳐보려고, 바꿔보려고, 다듬어보려고, 꺾어보려고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거는 조규윤이라는 인간 안에서의 꺾는 거고 그 인간 안에서의 바꾸는 거고 그 인간 안에서의 돌이키는 세계이기 때문에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을 믿기 때문에 저도 해봤다고요. 교제했어요.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들어봤다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교제를 해도 안 바뀌는데 안 변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됐죠. 지금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저기 상주 말로 됩니다. 그러면서 딱 거절을 해버리게 되면 마귀가 좋아하지.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고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절대로 내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음악학교 학생들이 펼치는 정기 연주회 그때 교육 최고 관계자 수장되는 분이 와 계셨는데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요즘 청소년들이 영상을 보면 그 영상을 보다 보면 영상 속에 빨려들면서 사고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보 상자라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라는 것은 사고가 자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표현을 하면서 마음이 자라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고하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다 보면 사고가 저절로 되도록 돼 있어요. 어제 오후에 한 자매님이 의자에 앉아있는데 아이하고 같이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휴대폰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오셨어. 힐끗 쳐다보고 계속 게임만 하는 목사님 오셨다니까 또 쳐다보고 계속 게임만 하는 그 생각을 안 해요. 너 이거 꺼봐. 예? 휴대폰을 딱 덮고는 안 끄는 거예요. 그걸 게임하던 그걸 멈추지 않는 거죠. 이거 끄고 한번 목사님 이야기 들어봐. 옆에 있던 한 자매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이들이 엄마 게임 잠깐만 할게. 근데 그 게임 한 프로가 30분이래요. 기간, 시간이. 그러니까 잠깐만 할게가 30분을 해야 된대요. 야, 너 이 게임하는 동안 게임이 너를 끄는 대로 막 끌려가지. 다른 생각이 돼, 안 돼? 안 되죠. 대화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너 엄마 이겨먹지. 고개를 떠거든. 그러면 안 돼. 네가 때로는 게임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이걸 이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야. 그러나 이런 영상이나 게임 속에 있다 보면 누구하고도 대화가 안 되잖아. 그래서 아이들 마음에 사고력을 길러줘야 하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떤 영상을 보다 보면 그냥 사람 마음을 끌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결국 그러면서 대화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을 안 만나면 안 만날수록 마음이 약해지고 대화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사람 대하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사람과 부딪혀서 상처를 한번 받게 되면 내가 사람이 싫어져서 이제 만나기 싫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사기를 당한 사람은 절대 사람 안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는 믿어요. 그러나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원인을 이야기 드릴까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믿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도 다 자기를 믿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확인해 봐요. 근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절대 표현 안 한다는 거죠. 표면적인 원인,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나고 마음에서 병이 되는 그 시작점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인간 때문이야,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난해 줄 수 없어,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게 되는 상황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저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약해서 상처를 받는 거라는 거죠. 두 여자가 똑같이 어떤 남자에게 겁탈을 당했는데 A라는 여자는 막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평생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러면서 훌훌 털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삶 살아야지, 내 인생 살아야지,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을 평생을 내가 포기하고 살 수 없잖아, 망치고 살 수 없잖아, 그리고 딱 털쳐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정신질환자가 돼서 평생을 우울한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말을 들어도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럴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마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벽돌처럼 마음이 강하면 외부에 강한 힘이 와도 웬만한 힘에도 충격이 안 오잖아요. 두부처럼 약한 마음은 작은 거 하나에도 상처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요? 두부처럼 약한 마음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지.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줘요. 강한 마음을 만들어줘요. 작은 부담도 넘도록 이끌어주고 부딪혀 나가도록 이끌어주고, 그래서 주를 믿는 믿음이 첫째 있으면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있으면, 주님 한 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믿으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동안에도, 공고함 속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형편 속에 머물러 있고 갇혀 있는 거예요. 어느 형제 간증하잖아요. 자네 이렇게 한번 해봐. 예. 그냥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강한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참 쉬워요. 예 하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작년에 모임을 가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하듯이 제가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여기에 형편이란 장벽이 놓여 있으면 형제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형편의 장벽을 못 넘어가고 그 장벽 앞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홍보를 해요. 본인들은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전도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주의 일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형편이라는 담, 자기라는 담, 그걸 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같이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인드면, 이 마음이면, 이 정신이면 우리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10회 공연을 하는데 망쳤다. 제가 결론을 얻었어요. 이 마인드로는 망한 거다. 이 마음으로는 실패다. 절대로 이 마음 가지고는 성공 못한다.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져가는 이유는 피하니까 약해지는 거고, 뭐든지 크든 작든 부딪혀보면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면 마음이 더 밝아지는 것이고, 새롭게 일하실 소망이, 기대가, 희망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형편을 바라보고 형편 앞에 딱 머물러 있는 동안 그분은 안 되는 쪽에 이유가 너무 많아요. 어쩜 안 되는 조건을 그렇게도 잘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되는 조건을 좀 찾아보지.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건데. 자, 사람은 불완전하게 지어졌지요. 사람은 부족함이 있지요. 그러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부족함을 채우실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함을 채우실 예수님이 계시느냐, 부족함이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연약함이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나를 도와주실 예수님이 계시면, 이런 연약한 나를 대신하실 주님 한 분 계시면, 이런 부족함을 채워주실 예수님이 계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거기다가 부족함을 대신할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부족한 그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계시네. 그 주님 믿으면 되겠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주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딱 주님과 합해져 버리면 그 순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문제가 내 마음을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부족한 내 자신, 연약한 내 자신, 형편없는 나라는 사람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었나 봐요.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었나 봐요. 금식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 막 고기가 눈에 아르르르르 거려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그러더니 세상에 장막에서 다들 울고 있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 백성을 맡기셨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우시는데요? 이제 그 얘기죠.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이런 원망, 이런 불평, 이런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을 철통같이 닫아버리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벗어날 길이 없는데, 모세는 그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께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 신기한 건 있잖아요. 표현하고 나면 독이 빠져나가요. 그런 거 아세요? 가끔씩 형제 자매들이 막 독이 올라가지고 저한테 와 따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막 그러는데 막 토해내고 나면 자매님 그건 이렇잖아요. 그건 그렇네요.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차분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들을 다 표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죠, 그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자꾸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까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11장 18절을 한번 보면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우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여기에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그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가 재미있었습니까? 이야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종살이 안 해봐서 모르겠다 그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종살이 할 때 어떻게 재미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낙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미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 믿고 살아봐요. 재미있나 없나? 아, 육신대로 사는 데는 재미가 있었다고요? 그분은 영혼이 없는 분이겠죠.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없고 마음의 기쁨을 줄 수 없고 마음의 만족을 줄 수 없고 마음의 행복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을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갈 때 그렇다는 것이지. 모세가 고기를 주겠대요.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일,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나서 질릴 정도로 매일 고기를 먹여줄게. 자, 이 정도 되면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인 줄 모르고 제가 그런 계획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섭섭하게 여기고 마음을 닫고 원망만 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지금 모세가 여기 1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입히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모세와 같은 이 마음 가지고 마음을 철통같이 닫지 말고 하나님께 표현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표현을 하세요. 저에게 와서 표현을 하세요. 아이고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서 되나? 괜찮아요. 마음을 표현하는 건 전혀 문제 안 돼요. 예. 와서 저한테 욕을 해도 괜찮아요. 아니 속에 있는 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나올 건데 언젠가는 나올 건데 아예 일찌감치 끄집어 내놓으면 뭐 문제 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내어놓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과 자꾸 부딪혀지면서 자기 마음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고기 줄게. 중요한 건 날 죽여달라고 했던 모세가 아니 근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을 먹이시겠다는 겁니까? 보행자가 60만이 온대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보행자가 몇십만 명이다? 60만 명이다. 여러분 60만 명에게 고기를 먹이시는데 하루가 아니고 한 번이 아니고 한 달 동안 매일 그렇게 먹이시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돌려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가 뭘 경험했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기 위해서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430년 동안 바로의 그 애굽의 권세 아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그를 통해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해방을 시켜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물이 떨어지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고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서 양식이 떨어지 애굽에서 준비한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을 먹일 양식을 주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가 그가 아는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나 60만 대군을 한 달 동안 먹이실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 있고 제단 있고 떡상 있고 그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면 떡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단을 지나야 떡상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지나지 아니하고 떡상이 이를 수는 없습니다. 제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불살라서 드리는 거죠. 번제를 드리고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머리 모든 걸 다 거기서 불살라 드리게 되잖아요. 그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은 노스로 둘러싸여 있는데 노스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셔서 그 십자가에 심판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눈보라에게 씻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떡상을 만나는데 떡상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거기에 진설되어 있는 진설병 떡 12개는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 그 진설병이 만들어지려면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운 가루 역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떡상의 영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단도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향단도 피가 있어야만 합니다. 법궤도 피가 있어야만 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기구 중에 제단 그리고 떡상, 향단, 법궤 중에 피가 없는 것은 이 떡상만 그렇습니다. 결국은 노스로 둘러싸여 있는 제단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황금으로 정금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떡상을 만나면 그걸 뭘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잠시 잠깐 우리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그가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운 가루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단을 지나서 떡상에 이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떡상 대신 예수님과 만나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을 가지고 그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면 이제 나는 죽고 없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마음의 사귐을 가지면서 교제의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동안 주님과 사귐을 갖는 동안 주님의 문제가 내 문제가 내 일이 되고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돼서 주님의 일에 내 모든 걸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돼서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대신 담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그 전까지 가인이 자기가 동생 죽여놓고도 자기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숨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시죠. 가인이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제 그 다음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저주할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의 마음에 그렇지 않아. 약속을 주시면서 가인의 마음을 거기서 두려움에서 이끌어내주고 계시는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 다음 보면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가인이 왜 여호와 앞을 떠나야 되죠?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고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됐고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를 지키고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아이를 지키고 내가 가정을 지키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 속에 갇히면서 견고한 성을 쌓아서 자신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가인처럼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성을 쌓고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마음 안에 들어가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에녹이 있는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무드셀라가 무슨 큰 병에 걸렸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인은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여호와 앞을 떠나 유리하는 놋 땅에 거하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성을 쌓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약속을 떠나게 되고 믿음을 떠나서 결국 야발, 유발, 두발가인 육신에 흘러가는 욕망의 길을 쫓아가면서 불행해져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유발이 태어나고 야발이 태어나고 유발이 태어나고 두발가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무드셀라를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만 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었고 그래서 에녹의 마음에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생각 다 버리고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동행하는 삶, 이게 떡상에 이르는 삶인 겁니다. 떡상 대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사는 삶. 예전에 구원 받았네 하고 그냥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세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살면 왜 이걸 내가 싸워야 하지요? 왜 이걸 내가 문제를 삼아야 하지요? 왜 이걸 내가 답답해야 하지요? 왜 이 문제를 내가 지고 고통해야 하죠? 아니네요. 주님의 문제네요. 주님이 아십시오. 주님은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제는 그 어떻게 촌수를 잘 모르겠어요. 제 아내의 처 조카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다녀왔는데 CLF 목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8시 반에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5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부가 언제 가느냐고. 지금 5분 있으면 출발하려고 하는데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바쁘실 텐데 부주만 해도 될 텐데 그러시냐? 아니라고.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러면 9시까지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제 준비해서 오셔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일으켜주시면서 그곳을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모님에게 당신 여기 가겠느냐 그러니까 아이 그 자리 가야죠 하면서 급히 준비를 해서 왔는데 차를 타고 가며 오며 마음의 교제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너무너무 복된 시간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마음이 막 가까워져 있는 사모님은 조금 거리감이 있었는데 어제 그렇게 다녀오니까 마음이 완전한 가족이 된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흘러야 하는 거지.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마음을 서로 나누고 마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그 마음의 원망이든 불신이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내다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행자가 60만이에요 양떼를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족하다 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칸타타 10회 공연을 준비했는데 이 일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이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네. 그러면 하나님 이루시겠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 이건 내 일이네. 내가 주님의 일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의 일이면 주님이 하시겠네요. 그럼 내가 주님 의지해서 갈게요. 주님과 마음이 하나 돼서 가면 반드시 그 삶 속에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을 읽었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 자,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공고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년 이맘때면 자식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나는 100세요. 내 아내는 90세니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내가 어떻게 내 아내가 어떻게 생산하리요? 사라에게 그 이야기한 사라가 네 아내 어디 있느냐?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거다. 나는 내 남편은 늙었고 나도 노쇠하였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웃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약속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형편 믿지 말고 여러분 자신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약속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실 겁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 선물인데 선물은 주고 싶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구원도 선물이잖아요. 선물로 받았는데 은혜로 받았는데 이 구원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죠, 그죠? 그래요.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행복이 되고 복음이 돼서 예수님이 탄생한 영화, 왜 탄생했는지 의미를 깨우쳐주는 영화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번 영화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분에게 영화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 행복해질 텐데. 그러면 고마워할 텐데. 여러분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이 영화 보고 나가면서 왜 나를 이런 데로 초청했느냐 욕할 사람 한 명도 없을 테니까 고마워하고 감격해하고 행복해하고 나를 이런 곳으로 초대해줘서 정말 고마우이 그러면서 모두가 감사해 할 거라는 것이지요. 성경 한 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모니터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성경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
좋죠? 여러분이 해야 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자,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어요. 자, 율법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나라는 육신도 연약해서 나를 그 죄악에서 건져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버리고 내 육신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말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구원 받았어도 율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행위로 가는 거죠. 아니, 구원받기 전에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뭘 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나를 비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완벽하게 육신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정죄에 이끌려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죄악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졌는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아멘. 자, 그 다음 우리를 봅시다. 나를 봅시다. 자, 예수님이 가진 육체나 이 육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똑같은 육체를 가졌는데 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까? 왜 자꾸 죄악에 끌려가고 왜 욕망에 끌려가고 정욕에 끌려가는 겁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얻으라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작은 예수가 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그 모든 죄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사귀고 그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됐을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모든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나는 안 되지만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지 말고 형편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고 가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대구를 갔다가 오는 길에 수성교회가 생각이 나서 성교회를 한번 들렸어요. LH의 땅이 수용이 돼가지고 예배당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LH에서는 그림을 이렇게 마름모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이 예배당 바퀴 달아가지고 옮겨놔야 되겠네 이제. 그래 웃음의 소리를 했어요. 계속 부딪혔는데 그 예배당이 존치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다 그 예배당이 서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그 CLF 목사님과 같이 예배당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또 간증을 나누고 그 교회를 둘러보면서 2013년 예배당을 지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때가 새록새록 떠오더라. 떠오르는 거예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잘 될 것 같은 형편도 기대하지 말고 안 될 것 같은 형편도 형편에 마음을 내어주지도 말고 하나님으로 하게. 아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될 것 같은 형편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 망하겠는데, 이러다가 실패하겠는데, 그 형편에 마음을 내주지도 말고 누구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나님이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분 한 분 또 초청도 하시고 마음도 쏟고 함께 하며 우리 같이 기쁨을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